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라파에 대한 강력한 행동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시점이나 민간인 대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반입 경로가 있는 라파 지역에는 당초 30만 명이 거주했었지만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해 내려온 이주민들로 최근 주민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앞서 13일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가 참여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일시 휴전 관련 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회담에서 인질 협상과 관련한 하마스 측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총리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새 정상은 또 어떤 휴전도 일방적일 수는 없다면서 휴전을 위해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억류 중인 모든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를 18개월 연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이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현지 인도주의 요구를 감안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특정 팔레스타인인들의 출국을 연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조치가 그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제외되며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발표에서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28,576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중동국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해 보복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일련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목표물들을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물에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과 작전통제실, 테러 기반시설이 포함됐으며 몇몇 목표물들은 헤즈볼라의 정예부대 라드완 소속이라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 마을에 로켓 여러 발을 발사해 이스라엘 여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이번 보복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병원 책임자와 복수의 레바논 보안 소식통이 오늘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와 복수의 레바논 보안 소식통은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 무장대원 4명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멈춰야 끝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이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발사를 준비 중이던 미사일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 2시 35분경 홍해의 선박들을 향해 발사 준비가 된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 이동식 대함순항미사일 한 발에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 20분경 후티 지역에서 아덴만 쪽으로 대함순항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으며 미 해군 함정들이 이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어떠한 선박 인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 함정과 상선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제수역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극해에 가깝고요. 유럽과 북미 대륙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린란드가 그 이름처럼 점점 초록의 땅으로 변하고 있어서 지금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원래 영토의 85% 이상이 빙하로 덮여 있었고요. 연안이나 남서부 지역도 여름은 되어야 이끼 등이 자라는 이 툰드라 기후였는데 1980년대 이후에 이 그린란드는 빙하가 조금씩 사라져서 황량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빙하 물을 머금은 습지, 이끼와 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녹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예상하시는 대로 지구온난화가 그린란드를 변하게 한 주 원인입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이 과학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올린 보고서 내용을 다룬 CNN 등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30년 동안 북한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28,700제곱킬로미터 땅의 빙하가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 이끼, 나무 등이 자란 땅이 2배로, 습지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등 극지역의 지구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나 빠르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이런 극명한 변화 확인으로 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빙하 퇴적물 때문에 해안 생태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린란드 어부들은 이미 옛날 방식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고요. 드러난 동토층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지구 전체 온난화 속도를 더 높이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높아진 해수면, 세계 어느 곳도 간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내 옷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옷으로 패션으로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탈북민 권범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2월 16일 금요일에 북한,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고요.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용현과 신의주, 신포, 함경북도와 삼전 쪽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와 원산은 영하 6도고요. 함흥이 영하 8도, 청진이 영하 6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5도, 해산은 영하 1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와 중강은 4도, 함흥과 원산 5도, 청진은 3도, 해산은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고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예보돼 있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올해 18개 회원국이 방위비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회랑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는 발표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국과 이 냉전기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14일 짧은 성명을 내고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한국 간 외교와 영사관계가 수립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쿠바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과 쿠바가 이번에 그 과거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셈이죠?
맞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1949년에 수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쿠바 혁명이 나서 이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자 이 외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네, 그 뒤로 쿠바는 북한하고 더 가깝게 지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공유하는 양국이 1960년에 수교했고요. 선대인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동지로 호칭했고요.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 2016년에 사망했을 때는 북한 안에서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국이 중남미 쪽으로는 외교 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쿠바였죠.
네, 쿠바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쿠바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시리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쿠바가 60년 넘게 북한하고 가까운 관계였고요. 중남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 쿠바인 점을 생각해 보면 뭐 한국으로서는 쿠바와의 수교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이 이 중남미 지역 외교를 강화하려는 이 한국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바와의 수교가 이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관해서 미국 쪽 반응부터 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가 14일 BOA에 이 한국이 그들의 양자 관계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논평했는데요. 이어서 각국은 이 자국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동안 한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는 아니었지만 최근 경제 분야에서는 교류가 있었다고요.
네, 쿠바 연구 기관인 국제정책 연구소가 지난 2021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 새 양국이 자동차와 전자 그리고 휴대전화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상업적 유대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5년에 쿠바 수도인 하바나에 무역관을 설치했고요. 또 쿠바 정부 쪽에 7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도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요, 2022년에 한국의 대쿠바 수출이 1,400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700만 달러였습니다.
네, 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를 다녀오는 한국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 매년 대략 14,000명 정도가 쿠바를 찾았다고 합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여행도 있고 어학연수 그리고 이 라식 수술 같은 의료 관광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데 이 쿠바까지 가는 교통이 어렵고 또 쿠바가 오랫동안 미수교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쿠바에 한인 후손들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이 식민지 조선에서 멕시코를 건너왔던 이 한인 이민자 가운데 300명이 1921년에 쿠바로 이주했습니다. 이후에 이들 한인 이민자 후손들은 쿠바 사회에 완전하게 동화됐는데요. 한국 외교부 자료로는 한인 후손이 현재 1,1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한류. 이 한류가 쿠바에서도 인기가 있다고요?
네. 쿠바에서 특히 한국 연속국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이 과거에 쿠바 정부를 설득해서 이 한국 연속국을 무상으로 쿠바 쪽에 제공했다는데요. 이후에 이들 연속국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중문화를 넘어서 한국 전통문화와 한글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 지금 쿠바 안에서 이 한국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한류 팬클럽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네, 한국 외교부 자료로는 아트코어라는 이 한류 팬클럽이 있다는데요. 회원이 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에 서울에서 쿠바 영화제가 열렸고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하바나에서 한국영화 특별전이 개최되는 등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갑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에 관해서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이 지난해 11개 나라에서 올해는 18개 나라가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수는 31개 나라입니다.
네. 자, 지금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2014년에 설정했는데요. 각 회원국이 방위비를 적어도 자국 국내 총생산 GDP의 2%까지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네, 나토가 이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목표는 어떻게 세우게 된 겁니까?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이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던 이 친러시아 반군들이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이 커지자 나토 회원국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목표를 세울 때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비율이 평균 1.5%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방위비가 GDP의 2%에 도달했던 나라가 있었습니까?
네, 당시 세 나라가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말처럼 이게 올해 18개 나라가 되면 10년 만에 이 숫자가 6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얘기처럼 되면 총 방위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올해에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총 방위비가 3,800억 달러가 된다면서 이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이들 회원국 전체 GDP의 2%에 해당한다고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방위비 증액 현황을 언급한 것이요. 최근에 나온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과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한 유세에서 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나토뿐만 아니고요. 미국 안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공격받은 회원국을 모든 나토 동맹국이 도울 것이라는 이 나토의 집단 안보 개념을 훼손하지 말라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네네. 자,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 얘기처럼 올해 방위비 목표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네, 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런 건데 영국 BBC 방송은 올해 에스토니아 방위비가 GDP의 3%를 넘길 것이며 독일도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처음으로 이 방위비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독일 DPA통신은 올해 독일 방위비가 약 730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나토 회원국들이 실제로 방위비를 크게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캐나다와 유럽 안의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평균 11%나 증액했다면서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15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군요.
네, 국방장관,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 대규모 군사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에서 시험하고 있는 이 새 동맹국 방어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거대한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했는데요. 모디 총리는 13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회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동이라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들어갑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인도에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일부 나라가 별도로 만나서 이 경제회랑 구상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아, 당시 발표를 보면, 이 회랑은 인도에서 아라비아해를 건너 UAE,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요단, 이스라엘을 경유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때 구상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게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당초에 이스라엘도 이 과거에 비슷한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중동 나라들과 이 관계 발전을 모색해온 이스라엘이 지난 2021년 말에 인도에서 시작해 중동 국가들을 경유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철도 건설을 해서 이 중동 지역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 사이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 중재로 이 가시권에 들어왔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보건 노력도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도와 아랍에미리트가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회랑 협정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에는 인도와 UAE를 제외한 어떤 나라도 명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인도 외무부는 이번 협정이 이 문제에 관한 이전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양국 협력과 영내 연결성을 증진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UAE 외무부는 이 협정 세부 내용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는 로이터 통신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인도하고 UAE 아랍에미리트가 꽤 가까운 관계가 됐다고요?
네, 100년 이상 교역을 해왔는데요. 이 모디 총리가 이번에 일곱 번째로 UAE를 방문한 겁니다. 이 모디 총리가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종종 형제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 무함마드 대통령은 13일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 지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인도와의 관계 덕분에 희망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인도를 보면 국제적 입지에 점점 더 힘을 실는 모습인데요.
네, 특히나 이 경제회랑 구상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대항마 성격으로 보입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스라엘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은 몇 안 되는 중동 국가 중 하나고요.
네, 미국이 중재한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지난 2020년에 이스라엘과 수교했습니다. 네, UAE가 현재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거듭 비판하면서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프로 미식축구 풋볼의 결승전인 슈퍼볼의 우승팀의 축하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서 충격이 벌어져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대선 뒤집기 혐의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이 연방대법원에 이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됐는데 높은 임대료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 물가가 전달에 비해서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14일 오후 미주리주의 이 캔자스 시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은 이 프로 미식축구인 풋볼의 결승전 슈퍼볼에서 우승한 팀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이 축하 퍼레이드와 또 무대 행사가 다 끝난 뒤에 행사장 근처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캔자스 시티를 연고지로 한 이 칩스 팀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슈퍼볼에서 우승하자 이를 축하하는 행사에 약 100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충격 사건이 발생해서 이번 행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예, 먼저 피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AP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충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부상자 중에 15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국 발표를 보면요. 6살 등 이 어린이 부상자도 이번에 11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사망자가 누구인지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DJ로 일하던 여성이 리사 로페스 씨입니다. 로페스 씨는 이날 남편과 또 자신의 성인 자녀와 함께 축하 행사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아주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충격 당시 아주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영상에는 이 총격범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드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중에 여러 명이 총을 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해당 인물이 쓰러지자 그 위로 남성들이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이에 곧 무장한 경찰들이 와서 총격범으로 보이는 인물을 제압했습니다.
네, 그때 총격범과 함께 제압한 그 시민이 상황을 설명을 했네요.
네, 제압을 도운 이 폴 콘트라스라고 하는 한 남성은요,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총격범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했다라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넘어뜨린 채 일어나지 못하도록 싸웠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용의자 체포와 관련해서 그 경찰 당국의 발표는 있었습니까?
네, 스테이시 그레이브스 캔자스 시티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들은 모두 현재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그레이브스 서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레이브스 서장은 또 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모두 확보했다라고 밝혔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총기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NBC 뉴스는요, 이 3명의 경찰 관계자가 이번 공격이 테러와는 관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게 인파가 모였던 행사니까요. 그만큼의 어떤 경찰 등 병력도 많이 배치가 됐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퀸턴 루카스 캔자스 시티 시장은 이날 행사장 주변에 8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충격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루카스 서장은 이 퍼레이드와 집회, 또 학교나 영화관 등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부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바라는 것을 위해 결심해야 한다고 루카스 시장은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총격 사건이 전해진 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미국의 영혼을 깊숙하게 도려낸 것이라면서 나와 아내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의 사건은 우리를 움직이고 충격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자 승리를 축하받고 환영하는 그 행사가 지금 사건의 현장에 됐는데 내셔널 풋볼리그 우승팀 칩스 선수들도 이번 사건에 가서 관해서 이 얘기를 했군요.
네, 먼저 그 내셔널 풋볼리그 NFL은 이 사회관계망 X를 통해서요 무분별하게 벌어진 이번 총격 사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총격 희생자와 또 이번 총격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볼 경기의 MVP 수상자인 칩스 팀의 쿼터백 패트릭 마음스 선수는 X에 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의 연인으로 더 큰 주목을 받은 이 트래비스 켈시 선수는 오늘 일어난 비극에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왔다가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자, 스포츠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요, 당시 미국 프로야구 MLB 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우승 퍼레이드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하게도 당시에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요, 미국 프로농구 NBA의 그 덴버 너기츠의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두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총기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이 총격범을 제외하고서 이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총기 난사로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단체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49건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한 여러 소송 중에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이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입니다. 특히 이 재판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면책 특권과 관련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이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네요.
네, 맞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해달라고 이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만큼 대법원이 여기에 결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네. 자, 스미스 특검이 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 대법원에 이 면책 특권 관련한 요구를 한 것에 따른 겁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자신의 면책 특권 요청에 대한 1심과 2심의 결정에 대한 그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경위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기소한 데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대통령의 재임 시절의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면서 이를 인정해달라면서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다 이 같은 요구를 기각했고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겁니다. 스미스 특검의 의견서 제출은 바로 이 해당 요청에 따른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스미스 특검이 대법원이 기한으로 정했던 시기보다 훨씬 앞서서 이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특검이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기한보다 6일이나 앞서서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스미스 특검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볼까요?
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는 자신의 권력을 연구하고 지난 2020년 대선의 합법적 승자의 취임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이 혐의는 미국의 민주주의 핵심을 강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특검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미스특검은 만약에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요구를 수용한다면 즉시 신속한 일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당초에는 다음 달 초에, 3월 초에 열릴 예정이었죠?
맞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그 타냐 처특한 판사는 지난 2일 이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재판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재판을 연기해서 11월에 있을 대선이 이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그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게 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은 경제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가 됐는데 당초 전망보다 물가가 더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군요.
네, 노동부가 12일 지난달 CPI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월 CPI는 전월 대비 0.3%가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연간 상승폭은 3.1%로 집계됐는데요. 3.4%를 기록했었던 그 전달의 12월에 비해서는 하락을 했지만 앞서 시장은 지난달 연간 CPI가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자, 무엇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까?
네, 멈출 줄 모르는 이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임대료를 포함한 그 주거비용은 지난달 월 0.6%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체 CPI 상승에 3분의 2가 넘는 부분을 차지했고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6%가량 오른 겁니다.
네, 그 밖에 눈에 띄는 가격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죠.
네, 식품 가격이 0.4% 상승해서 지난 1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설탕과 과자 그리고 기름, 과일과 채소 등이 비싸졌는데요. 지난달 미국 북동부와 중부 지역을 덮친 이 겨울 폭풍이 여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비알코올 음료 가격은 1.2% 올랐습니다. 반면에 육류와 계란 그리고 생선류의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요. 전체 에너지 가격은 0.9%가 떨어졌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3.3%, 또 연료유 가격은 4.5%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2023년도의 그 CPI 계절 조정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당초 물가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자, 이번 C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부 경제학자는 당국이 이번 CPI 자료에서 그 계절 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모델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1월은요, 기업이 연초 물가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리는 만큼 인플레이션 수치가 강한 달이라는 겁니다. 한편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더 늦출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당초 내다봤었던 5월이 아니라 6월부터 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201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계기로 신설된 미국 국토안보부는 많은 부서와 기관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들 부서와 기관은 국경보호부터 이민 업무 그리고 해양 경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첫 번째 순서로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Hi,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take your safety and that of our country very seriously.
미국 연방 관보는 CBP가 거의 11,000km에 달하는 캐나다, 멕시코 육상 국경과 약 3,200km에 걸친 플로리다 반도와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주변 수역에 대한 경비를 책임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CBP가 해양경비대와 협력해 15만 2,000km에 달하는 해양 국경도 보호한다고 연방 관보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Hundreds of migrants along the border seeking humanitarian parole have been struggling to get an appointment with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o present
themselves. CBP의 핵심 부서로는 현장 운영실 OFO와 국경 순찰대 BP를 들 수 있습니다. OFO는 지정된 입항지에서 검색을 실행하고 이민법과 세관법을 집행합니다. BP는 미국 연방 법률이 정의하는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수입 물품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미국의 이민 국적법은 이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을 CBP가 체포하거나 수사의 하나로 이들을 단기간 구금하고 심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밀수나 여타 연방 세관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경이나 국경 근처에서 영장 없이 검사나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CBP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CBP는 적발되지 않고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미국 안에서 이동하거나 마약이나 여타 불법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 외 지역에서 수색하거나 압수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BP 요원들은 국경 인근 지역을 순찰하고 불법 입국자나 약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국경 근처 주요 도로에 이민 검문소를 설치해 이곳에서 외국인들의 이민 신분이나 여행 목적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CBP는 트로이 밀러 국장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년도 CBP에 승인된 예산은 약 180억 달러입니다. 또 2022년 9월 기준으로 CBP에서 일하는 민간인 직원은 약 6만 3천 명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세관 국경 보호국 CBP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고향 북한에서부터 옷차림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 탈북민 권범 씨는 한국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상표를 만들어 더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 패션 디자이너 권범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왜 종동복식이 발전하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입고 다닌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이게 내가 한국 정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한복을 재해석해 일상복에 접목하는 권범 씨. 그가 패션에 역사를 입히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좀 살짝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리는데 살짝 뭔가 나는 다른 점이 있고 친구들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점들이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한국 사람일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런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양 수업으로 역사 과목을 들었었는데 그 역사 과목을 들으면서 아 이거 나도 어릴 때 배웠던 역사였고 우리는 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한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내 옷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판소리를 시각화해서 그 무늬를 만든 다음에 DTP에서 옷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는 뭐를 보고 뭐를 느껴도 항상 설레고 눈물 나고 그걸로 작품화를 만들고 했던 그 열정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권범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패션 디자이너로서 가야 할 방향과 가치관을 정했고요. 2020년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학기 때 20년부터 취업을 했었어요. 20년 때 인턴 과정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장님께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갖고 여기는 거의 중견기업의 규모이긴 한데 그 회사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오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권봄 씨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펀딩을 했는데요. 남과 북의 역사가 담긴 또 누구나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간편한 한복을 제작했습니다.
정통 복식은 좀 도태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복을 한복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됐기 때문에 대중들의 사랑을 못 받고 계속 도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퓨전 한복을 처음으로 런칭했었던 게 그 트레이닝복에 그 한복적인 그 깃이라던가 한복적인 정통 컬러라던가 이런 거를 핀줄 처리하면서 그걸 만들었을 때 첫 펀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고
또한 권봄 씨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서브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딴 GB 한복이라는 브랜드까지 생겼고요. 최근에 권봄 씨의 실력을 입증받은 좋은 소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가 3개가 있는데 브랜드를 이끌어가시는 디자이너분의 서브 디자이너로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 그 펀딩을 시작하면서 대표님이 보시게 됐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와 진짜 봄씨 너무 잘한다. 이거 우리 밑에 GB 한복으로 해서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GB 한복으로 디자인하게 됐는데 제가 대표님의 격려에 힘입어 한복 근무복 개발 공모전에 제 작품을 출시해보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흔쾌히 그래 알았다 밀어주겠다라고 하셔갖고 그 대구에서 진행하는 한복 근무복 개발 공모전이었는데요. 제 작품을 출시해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복적인 요소를 담은 한복 근무복을 제작한 건데요.
대구 관광 안내원이랑 관광 버스 기사 근무복을 만드는 공모전이었는데 그 조건이 대구에 관한 패턴을 개발해서 근무복을 만드는 조건이었어요. 퓨전 한복인데 근무복에 맞게 활동적이고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근무복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퓨전 한복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옷에 저의 그런 애착 그게 투여가 됐고 대구를 진짜 대구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갔고요. 대구의 어떤 요소들을 패턴화해서 제출을 했는데 대상을 받게 돼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한 100벌 정도 만들어서 다 출고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름부터는 아예 도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공모전 대상이라는 값진 결과와 함께 그 소식을 들은 회사의 대표도 권봄 씨만큼이나 기뻐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는 메인 디자이너로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신상으로 제가 메인 디자인 처음으로 한 거예요. 2024년은 청룡의 해잖아요. 청룡의 해는 60년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룡을 개발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한국적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룡포에서 한번 영감을 받아보자 라고 어진을 찾아봤는데 태조 어진이 유일하게 청룡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왕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 청룡의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시대를 반영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룡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의주를 물고 와서 이 행운을 전달할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청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청룡이 그려져 있는 자수 후드티와 또 맨투맨을 제작했는데요.
그 청룡포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금실 자수로 새겼고 이런 산 같은 거는 산수화에서 따온 거고요. 청룡포 그대로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 너무 촌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현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수를 새기자라고 해서 앞판에 하나 성형을 새기고 캥거루 주머니에 분리해서 산수화를 새기고 그리고 소매 부분에 산수화를 새겼어요. 근데 이게 작업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쳐야 되는 거니까 작업 과정이 되게 복잡한 과정이었고 그래도 뭔가 차별화가 된다는 걸 큰 의미를 뒀죠. 이거는 제 시그니처인데 제가 처음 피자 한복 출시했을 때부터 트레이닝복에 색동 핀줄을 넣었었고요. 이거 핀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통 원단, 색동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만든 거다라는 시그니처로 이걸 항상 모든 옷에 넣어요.
권범 씨는 현재 GB 한복의 메인 디자이너이자 또 회사의 마케팅 일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상품의 피팅 모델도 자신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임감이 더욱 강해져 제 시간에 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집이 한복 컨셉으로 쭉 제작하고 있어요. 퓨전 한복이라기보다는 정통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캐주얼 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인 디자이너가 된 후로부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요. 퇴근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이러다가는 너무 내 삶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요. 또 성취감도 있긴 하니까요.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 옷을 이렇게 입고 전철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아 올해 청룡회여서 그런데 옷이 너무 이쁜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면 저 막 엄청 신나서 이런 저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 세트는 이거고요. 막 이럴 때 힘들었다가도 다시 활력소를 찾는 것 같아요.
또한 권봄 씨는 매해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고요. 현재 또 다른 현대 한복을 제작해 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개인 또 작품을 펀딩하고 있는데 모란꽃이라는 주제로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란꽃이라는 주제가 또 올해에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주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보면 삶의 풍요로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란꽃이 조선시대 때는 모란꽃이 부귀 영화를 상징했고 그래서 그런 모란꽃 미나 같은 거를 집에 걸어놓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모란꽃을 옷에 한번 새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모란꽃을 디자인해갖고 퀼팅을 해서 퓨전 한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트로 모란꽃 복주머니 가방을 만들었어요.
역사의 의미를 담아 한복적인 요소를 담은 옷을 창조하는 권봄 씨. 권봄 씨에겐 또 다른 꿈이 있는데요. 내년쯤에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남북의 역사를 알리고 또 바꿀 수 있는 탈북 패션 디자이너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는 한국 정통 의상을 만들고자 하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옷을 보고 아 한국 정통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 세계가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인 거 알고 통일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저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운이 좋아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You're in luck.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Seriously? That's awesome! Can I borrow it to fix my shoes?
Absolutely. I'll grab it for you.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Meet me at the office lobby in 1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glue.
Perfect!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saving the day.
No problem at all. It's funny how things work out sometimes.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제가 신발 밑창이 떨어져 접착제가 필요했는데 쟈니 자신에게 접착제가 있다며 제게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re lucky. Luck is on your side. You're fortunate. Fortune favors you. You've hit the jackpot.
반대로 쟈니 접착제가 있었는데 방금 다 썼다고 말하면 내 운수가 그렇죠. 나는 운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Oh, I just used all my glue an hour ago.
Oh, just my luck.
Just my luck. 운이 없다. 내 운수가 그렇다.
Just my luck.
운이 없다. 내 운수가 그렇죠. 이런 표현이고요. 반대 표현.
You're lucky. Luck is on your side. You're fortunate. Fortune favors you. You've hit the jackpot.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You're in luck.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Seriously? That's awesome. Can I borrow it to fix my shoes?
Absolutely. I'll grab it for you.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Meet me at the office lobby in 1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glue.
Perfect.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saving the day.
No problem at all. It's funny how things work out sometimes.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신발이
falling apart.
망가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밑창이 떨어져서 접착제가 필요해요.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I happen to have glue.
나는
happen to have.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우연히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면 네, 평소에는 없는 물건이 지금은 우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happen to have one.
오늘 대화에서는 우연히 접착제를 가지고 있어요.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I usually don't have glue.
나는 보통 접착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나는 이것을 사무실 장식을 위해서 최근 구입했어요.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I didn't expect
나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내 접착제가
come in handy
도움이 될지 쓸모가 있게 될지
didn't expect
예상하지 못했어요.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내가 그 접착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 are in luck.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 falling apart. The sole is coming off. I need glue.
You're in luck. I happen to have glue. I usually don't have glue, but I just bought it recently for decorating the office.
Seriously? That's awesome. Can I borrow it to fix my shoes?
Absolutely. I'll grab it for you. I didn't expect my glue to come in handy so soon. Meet me at the office lobby in 10 minutes and I'll give you the glue.
Perfect. I owe you big time. Thanks for saving the day.
No problem at all. It's funny how things work out sometimes. You're in luck that I have that glu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re in luck.
당신은 운이 좋아요.
You're lucky. Luck is on your side.
당신은 운이 좋다는 말 영어로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